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의 사기 사망이라는 말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란 곧 몸의 죽음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지요. 이를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섭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에 구약 신약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걸 그리고 알고 믿습니다 하면 그걸 구원받는다고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고 하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또는 사랑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즉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여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즉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둠에 행치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곧 나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도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말장이요 어둠 가운데 거했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 참으로 큰일이지요. 오늘은 3차 영혼용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행함으로 범하는 죄, 곧 육체의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둠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여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육체의 일들 중에서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술수란 술법 또는 술책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술법이란 무속신앙이나 복술 등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지요. 세상에 보면 흔히 신접한 사람들, 곧 악한 영의 힘을 빌어 복을 받게 해준다거나 장래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둔 자녀나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 길흉을 점치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이유를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이나 어떤 비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자를 저주하여 해롭게 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효험이 있다는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구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다면서 이런 일들에 미혹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영을 쫓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큰 죄가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런 술법을 쓰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이 오히려 악한 영을 끌어들이게 되어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할 뿐이지요. 예전에 악한 영들의 역사로 재앙을 당하던 집들이 구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이런 집들은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슬해야 할 일들만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일단 구슬하고 나면 잠시 동안은 그 집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잠잠하여 일단은 평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서 보면 이전에 있던 재앙이 다시 오거나 더 심한 것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다시 섬김받기 위해 이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늘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집안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입니다. 또 영안이 열려서 보면 부적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점을 친다 해도 악한 영들이 앞니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며 그런 것을 통해 마치 미래까지 아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단지 잠시 동안의 눈가림과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미혹하여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략이지요. 또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고 뭐 예언한다 하면 그냥 그 예언받기 위해서 죄종도 일꾼도 찾아가는 경우를 봅니다만은 심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언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성경에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능도 행했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표적과 기사 권능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아니한데도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종종 그런 사람 나타나면 금방 털어 미혹돼 가서 그냥 알아보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것 보는데 삼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앞일과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떠한 술수를 행한다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으며 거꾸로 재앙을 불러들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술수라는 말은 단지 악한 영에 접하는 술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로는 술책, 다시 말해 쾌사를 꾸미고 교묘한 거짓으로 상대를 꾀어가는 일들이 실수에 포함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계교를 써서 상대의 것을 가로채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다 백성인 모르드개가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모르드개를 죽이고자 할 뿐 아니라 그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쾌계를 꾸밉니다. 또 다니엘이 왕의 은총을 크게 입자 이를 시기한 신하들이 쾌계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유다 민족을 지키심으로 모르드개와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악한 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났고 오히려 그를 모함한 신하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지요.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즉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결과는 자기가 빠진다 이 말입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이리라 했습니다. 악한 계략을 꾸미고 남을 해치려 하는 것은 현저한 육체의 일로서 자기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며 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도를 걸을 때는 악한 사람들이 쾌계를 써서 속이고자 해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쾌계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는 근본적으로 욕심이 동원되어 진리를 어기고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상대방의 거짓된 말에 마음이 동하는 것이지요. 만약 성도들이 욕심을 쫓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상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속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모략으로 해치고자 해도 성도들이 정도를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피해를 막아주시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원수 맺는 것이란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파멸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다 보면 상대를 멀리하게 되고 나아가 미워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해를 입히려고까지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했으면 자신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어주라 하셨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자가 오리 동행하자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해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사랑의 원자탄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옥고를 치렀고 한국전쟁 당시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입니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원수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지요. 1948년 좌익계의 군인들이 일으킨 여순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반란군에게 잡혀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므로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인하지 않으므로 주를 믿는 거 부인하지 않으므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아들들의 순교 소식을 접한 목사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설교를 끝냈다고 합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이라고 하지요. 얼마 후 반란이 진압되었고 아들들을 죽인 범인 중에 한 청년이 잡혀서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군사령관을 찾아가서 그 살인자를 석방시켜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손양우 목사님의 마음과 또 자신의 마음과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령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정령이 내 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인자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들은 순교하여 천국에 갔지만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니 그를 살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목사님 자신이 일제시대에 심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들을 대신하여 양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을 오히려 살려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조차 용서하여 양자로 삼을 수 있다면 세상에 원수 맺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했을 때 어떠한 슬픔의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 가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잘 느껴집니다. 잠시 그 내용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한번 견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런 보배들을 수많은 성도 중에서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순교당한 것도 감사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 아들들 안에서 이런 순교자가 나온 것을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건 이제 다음에 천국 가면 여쭤보려고 합니다. 삼남 삼녀니까 여섯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을 텐데 왜 첫째 둘째를 더 가장 아름다운 장남 차남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천국 가서 여쭤볼 일이고요. 그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편히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총 맞아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 고생하면 유학하고 뭐 하는 것보다 일찍 천국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으니 행복한 곳에 안겼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제가 개척 때 개척한 해 다음에 그러니까 83년도 바로 구정 전날입니다. 구정 전날인가 되는데 하여튼 그때 금요철야 때 금요철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하실에서 잠자던 저희 세 딸이 연탄가스에 밤새 중독이 돼가지고 그만 죽음 직전에 이르렀었지요.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그래서 이미 뭐 눈동자는 다 흰창으로 덮였고 입에는 벚금을 다 물고 뭐 의식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까 다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또 한 아들은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굳어있는 상태였고요. 그 아들은 이제 우리 양떼 중에 성도는 그랬고요. 그 성전에다 데려 엎혀 놓고 뉘우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눈물, 슬픔, 고통이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에 아버지 품에 안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는데 그래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한 가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저 청년은 우리 교회 양떼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청년이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그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양떼만은 살려주세요.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굳어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먼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딸 중에 막내딸에 먼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또 둘째 딸을 기도하니 셋째 딸이 벌떡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또 첫째 딸을 기도하니 둘째 딸이 일어나고 첫째 딸 기도 끝나고 잠시 있으니까 첫째 딸도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2분, 대충 한 2분 정도의 시간에 네 사람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후유증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성도, 지켜보는 전성도 함께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고, 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연탄깃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순종하여 나가는구나. 그래서, 야, 이거 참, 뭐,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닌 연탄깃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양우 목사님도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아들들의 순교로 인하여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이렇듯 과분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 달에 80원을 목회비로 받던 상황에서 1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여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감정을 품고 원수로 여김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원수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의 마음에 좀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상대를 보면 얼굴을 굳히고 차갑게 무시하며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상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나를 어렵게 여길까 하여 그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한 번 더 해주셨는지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과도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여러분 머리급에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그냥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속이 상하게 마음이 그냥 뒤틀리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마음이 뒤틀린 분, 그분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를 뒤틀리게 했으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왜요? 상대로 인해 내 마음이 아직도 뒤틀리는 이런 곱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상대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나쁜 악한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감정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뒤틀리고 그냥 혈기가 나오려고 하고 이런 나쁜 마음이 있구나. 이걸 발견케 해줬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 형제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뒤틀리한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상대를 사랑과 온유와 덕으로 감싸줘야 할 것입니다. 그를 내치는 게 아니라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근히 감싸서 오히려 또 하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꾼이라고 하면 그 일꾼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그릇으로 역사에 가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 교회도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정명호 목사님이죠. 정명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 있는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럴 때 정명호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러 올 때 그분은 오히려 성도들 위로하며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내 아들이 있으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기가 참 항상 걸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내가 편안하게 아프리카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위로해 줬단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모와 정명 목사님을 별로 이제 저기 63인지 63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억에 63 같아요. 그래도 대접을 하면 좀 나은 데 가서 해야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했는데 정명 목사님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 있는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윤사모는 감사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불평이나 서운한 말은 뱉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감사한 마음은 아니었으나 남편 정명 목사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지녔으니 어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큰 교회를 이루며 지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명호 목사님도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을 손수건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육체의 일은 분쟁입니다. 분쟁이란 자기 유익과 자기 권세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이를 취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서로의 고집으로 인해 심히 분쟁하게 되고 인연을 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연을 끊자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들어보게 되지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섬겨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섬김받으려 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되고 너무 속이 틀리면 이혼이란 단어까지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렇게 이혼 단어 써봐요. 남자도 또 자존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그러자 라고 하지요. 마음은 옳지 않지만 입술의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 그러면 또 상대가 그걸 또 그대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분쟁이 커지고 마음에 금이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의가 좋았던 형제 간에도 유산 상속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거나 보증을 서주는 것이 잘못될 때는 심히 분쟁하게 되고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웃 간에도 자기 유익을 쫓아 분쟁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집을 재건축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면 시끄럽다, 먼지가 많이 난다, 교통이 복잡해진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한 동네 사람이고 이웃이나 그저 참고 살았을 법한 일도 요즘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당장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집을 짓다 보면 먼지 나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일이고 최대한 먼지 안 나게 하지만 또 집을 짓다 보면 소음 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도 그런 거 가지고도 시비를 합니다. 또 집을 짓다 보면 이제 나르는 차들이 오고 가니 또 그 이웃집들은 어수선하고 참 깨끗이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도 참지 못하고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 자기 유익을 구하니 갈수록 분쟁이 더하고 개인 간에는 물론 민족 간에 나라 간에도 전쟁과 불화가 더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쟁도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닌데 수십, 수백 명인데 수천 명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하라. 진리로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저희 사택은요, 기도원장과 저 사이, 또 우리 이제 자녀들 사이,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말, 언쟁도 지금까지 있어 본 일이 없고, 서로 의사가 이렇게 다른, 반대인, 이래서 그렇다, 뭐 옳다, 그러다 해본 일도 없고, 서로 인상을 써본 일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분쟁 자체가 없어요. 다툼 자체가 없어요. 의견이 대립되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서로가 낮아지니까. 낮아져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섬기는 마음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떤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겠나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은데. 그래서 언니는 동생 먼저, 동생들은 언니 먼저, 서로가 먼저 상대의 동생을 위해서 또는 동생들 언니를 위해서 서로 베풀고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더 좋은 거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원장도 마찬가지. 기도원장이 원하면 한 번도 저는 거절해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원하면 원한 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고 어찌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기도원장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당회장님 더 도와주고 싶고 더 힘이 되고 싶고 어찌하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려고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한다, 내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는 또 뭐 금전 문제 이렇게 금전 문제 염려한다 할 때는 기도원장은 바로 금식들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금식이라도 내가 물질로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힘이 되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서운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운한 것은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서운한 거죠. 상대를 오히려 주고 도와주고 상대의 힘이 되고 상대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기도원장과 날마다 다퉜습니다. 사실 날마다예요. 안 다투고 그냥 넘어간 날은 참 극히 드물어요. 하여튼 뭐 다툰다 해서 뭐 말로 다투는 거지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거 하나 해주면 안 되냐? 맨 이런 다툼이지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 자기가 옳아. 자기 주장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다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사랑 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정도 있고, 나 사랑한다. 그런데도 다툼은 매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다툼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가 아닌 가족인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또 상대를 위해서 또는 낮아지고 섬기라 하는데, 더군다나 가족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행복한 가정과 더 행복한 가족, 더 행복한 영적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종과 내족이, 우리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고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또 서로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나 평안을 심고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육체의 일 중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하여 경계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몇 번 점을 본 적이 있다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거나 혹은 서로 불편하고 분쟁이 있었다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요. 단번에 죄를 벗어버리면 제일 좋지만 순간적으로 예전의 구습이 다시 나와버렸다 해도 또다시 통에 잡아가고 변화되어서 결국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고자 노력해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며 오히려 세상에 점점 더 물들어 나간다면 결국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거짓말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진실한 믿음과 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된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의자님 설교 3차 영원육 네 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육체 일에 관해서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아버지 떠올리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내가 술수를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또 분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아버지 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치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며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만민의 붙들인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